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또 이 아그리파 뭐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 베스도 이렇게 앞에서 이제 그 신문도 받고 변론도 하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제 저희가 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이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이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이제 항해 중에 이제 역경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나는 이 역경,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됨에 그들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죠. 의사 누가.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누가가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의 나이가 이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60세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 이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아리스다고가 이제 함께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이 율리오가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율리오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닿으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이제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서부터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났으나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키프로스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바람이 반대로 불었다. 그러니까 원하는 쪽으로 바람이 불지 않고 지금 바람이 반대로 불고 있습니다. 이제 돛을 달고 가는 그러한 이제 배인데 바람 방향이 맞아야 이게 이제 잘 순항을 할 수가 있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었다. 그런데 또 7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니두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간신히 이르렀다. 또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아 여기도 또 바람 때문에 또 문제죠. 또 보니까 8절에도 보니까 어렵게 그곳을 지나 뭐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 쭉 보시면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중간에 보니까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14절에 보면은 이제 유로클로돈이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고 15절에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16절에도 보니까 애를 써서 간신히 고루배를 잡았다 18절에도 보니까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나 희망이 다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도 순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다시 보시면 13절에 보시니까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다시 올리고 크레테를 따라 바짝부터 항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순한 그 남풍이 또 이제 불어줘서 자기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어줘서 아 이제는 괜찮겠구나 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라세아시 근처에 그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 항구에서 이제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앞에 있었던 일이죠. 앞에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13절에 와서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아, 출발해도 되겠구나 하고 그냥 출발을 한 것이죠. 거기 보시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금식하는 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1년에 금식해야 되는 그 어떤 명절 그래서 아마 속죄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유대인의 달력상 7월 10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다 지났다. 그리고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떠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여기 보면은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잘 대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이 바울의 어떤 그 항해에 관한 그 어떤 전문적인 조언까지를 경청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야말로 수갑을 차고 있는 일개 죄수의 신분이고 또 뱃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선장과 선주는 그야말로 이 항해 쪽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이제 듣게 된 것이죠. 사실 이걸 우리가 탓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제 이렇게 무시하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때 이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좀 다른 때에 이렇게 떠났다면은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계획을 이제 이 사람들이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본 대로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아 이제는 괜찮겠거니 하고 상황이 그들에게 좋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러나 곧바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이제 배가 파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는 고난의 때에 발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기술자들보다 항상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장과 선주는 이 분야에 있어서 대단한 전문가들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이제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실수들을 늘 반복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사실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가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런 어떤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단순한 세상의 전문가의 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해서 어려움을 이제 당했지만 여러 날 동안 20절에 보니까 이제 16절에서 이제 그 14절이죠. 14절에서 유로 클로돈이라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이제 거의 이제 파산하게 된 거죠. 뭐 그래서 심하게 배가 요동하고 여러 날 동안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폭풍이 덮쳤다. 그래서 야 이제 다 죽었구나.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이 다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뭐왜안 먹었는지는 글쎄요 뭐 배멀미가 나서 안 먹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절망감에 이제 죽었구나 해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아예 그냥 입맛이 없어졌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랫동안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다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순간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을 일단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던 게 맞다. 니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 맞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고 그러나 그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결책을 주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중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참 이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 어지간한 담력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배 안에는 273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 사람 중에서 지금 막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쪼개지네 마네 하고 있는 판국에 한 사람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장이 사기꾼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단히 담대하게 한 사람도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아마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천사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바울도 인간이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두려움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카이사르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예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The Angel of God, Whose I Am and whom I serve 이렇게 돼서 이 하나님의 천사인데 어떤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할때 나를 소유하신 분이시고 또 내가 섬기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영어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조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시편 34편 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 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 주의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필요할 때 도움도 주고 또 징벌도 내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난 경우 좀 기억하는 게좀몇개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있던 지식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났던 경우 중에 여러분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맞습니다. 또 마노아가 누구죠? 삼손의 아버지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또그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먼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남편 마누아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삼손을 수태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수태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태고지, 수태를 알렸다. 그래서 이제 소위 성화라고 하는 이제 그 카톨릭에서 그려놓은 그림들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이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의 제목을 보면 수태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지금 삼손의 부모에게도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야곱에게는 제가 보니까 세 번을 나타나시더라고요. 세 번을 천사가. 예, 맞습니다. 또? 또 아까, 누구라 그러셨어요? 사갈? 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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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사라에게 이제 학대를 당해서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쳤죠? 그때 그 광야에서 천사가 나타났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디서 나타나죠? 롯.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엘리사, 잠깐만. 엘리사에게. 아, 군대로서. 예, 군대로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군대가 천군 천사죠. 그렇죠? 천군 천사. 6.1 전쟁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성경에서 또 어디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억나는 거또 없으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용광로에 풀무불에 이제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그세 사람 말고 또한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그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주의 천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또 이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이렇게도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에서도 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천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가랴. 사가랴가 누구죠? 침례자 요한의 아빠. 아빠. 어린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죠.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인데 그 자기 이제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섬길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때도 뭐예요? 이때도 수태고지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또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다 나왔나요? 마리아 아직 안 했습니다. 마리아 했어요? 누가 했어요? 마리아가 했어요? 예, 오케이.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요. 그렇죠?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천사가 또 사울? 발람, 예, 발람, 예. 그, 발락의 초청으로, 발락의 부탁으로 발람이라는 그 대언자가, 이스라엘의 그 대언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원래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누가 먼저 알아봐요, 그 천사를? 나귀가, 예, 나귀가 먼저 알아봐요. 참 이게, 예, 나귀만도 못한 대언자였어요. 예, 그래도 좀 대언자 체면이 말도 아니잖아요. 이거 대언자가 먼저 천사를 알아봐야지. 어떻게 그 나귀가 먼저 알아봐요? 예, 맞습니다. 발람. 예, 또. 기드온, 여룻발, 기드온.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어우, 예, 아주 잘 기억하셨어요. 또뭐 있습니까? 어지간히 나왔나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왔네요.
마태복음 28장에 왜 나왔죠? 아니, 자매님 설명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나니아가 천사를 만났나요? 아, 예. 그거를 이제 지시할 때, 예. 오케이, 예. 예, 맞습니다. 예. 한번더 해도 됩니다. 예. 오케이.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죠. 예, 맞습니다. 또 예, 어지간히 나온 것 같죠. 예, 그래서 제가 아직 안 나온 것들을 몇 개를 아까 야곱 했죠. 야곱에게 세번 나타나셨다. 네, 그 얘기를 했고. 대안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를 부르신 거. 그거 얘기한 거죠. 사무엘이 어릴 때. 그때 천사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오케이. 동방의 지혜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 했었나요? 한번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제가 찾은 것 중에서 아직 안 나온 거를 잠깐 불러드리면, 예, 사라. 이집트 파라오에게 언제 나타났었죠?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집트 파라오에게 나타났어요. 언젠지 기억하세요? 아, 그때 그 경고 말씀 주실 때 천사로 되어 있었나요? 제가 그게 확실치가 않은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천사라는 표현이 거기 있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예. 그런데 파라오에게 나타난 건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홍해에 다다랐잖아요. 홍해에 다다랐는데,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파라오를 해갖고 쫓아왔는데, 그때 이 주의 천사가, 거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 이스라엘 앞쪽에 있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뒤쪽으로 주의 천사가 옮겨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집트 군대 사이를 이렇게 막아섰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불과 구름 기둥이 같이 움직인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에게도 나타난 거 맞죠? 맞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할 때, 예. 아, 28장에 그 얘기 하셨어요? 예. 잘 하셨습니다. 예.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부활시에 그 돌무덤에서 천사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 이제 잘들 하셨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때도 그 떨기나무 안에서 천사가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 아시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인구조사하면 뭐 나쁩니까? 예, 인구조사. 어? 어? 인구조사 왜 나빠요? 대한 형제 얘기해 볼래요? 세지 말아라. 왜 세지 말아? 왜?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실 때는 하지 말라. 예,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인원을 센다는 것은 이제 인구를 센다는 것은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어린아이서부터 뭐 전체를 다 센다기보다는 그 군인의 수를 세는 거예요. 군인의 수, 장정들,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왜 셌냐?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이렇게 약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거지 군대가 뭐가 강성해서 이겼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이제 승승장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내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를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벌로 하나님이 옵션 세 가지 주면서 너 선택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과 또 뭐였죠? 석달 동안 적에게 도망 다니는 것과 역병이 며칠? 3일 동안 역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있는 거, 이세 가지 중에도 하나 골라 그러셨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병은 하나님이 어떻게 좀 조절해 주실 여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100만 명을 죽이실 수도 있고 100명을 죽이실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3일 역병을 이제 선택했는데, 그런데 그때 몇명 죽었죠? 한번 뭐 많이 죽었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많이 죽었어요. 뭐한 7만 명인가 죽은 것 같아요. 많이 죽어 그렇게 이제 죽고 나서 이제 파멸하는 이 죽이는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이제 이렇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제 서 있죠. 예, 더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이제 천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났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부수라고도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헌물을 드리게 되죠. 그때 나타났었어요. 또 우리 로뎀나무 아시잖아요. 로뎀나무. 그러니까 엘리야 대언자가 이제 그 바알과 또그 작은 숲의 대언자, 작은 숲을 섬긴 대언자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뭐 화가 엄청났죠. 그래가지고 너 죽이면 내가 너너너못 죽이면 내가 뭐뭐뭐 성을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유다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는 중에 그 이제 로뎀나무에 이렇게 이제 서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숯불에 구운 빵하고 뭐 물하고 이렇게 이제 주면서 이제 한번 깼다가 또 주고 또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이는 장면이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일곱 별, 또 일곱 천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장하는 거, 예, 그것도 뭐, 그러니까 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잘하셨고 잘 생각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그 5장에서 사도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감옥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장면이 우리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같은 사도행전에서 그 이제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사마리아 시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막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이렇게 가라. 거기서 이제 누구 만나는 거죠? 이디오피아 넷이 만나는데 그때 그 지시할 때 그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할 때 그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구리 툭 치면서 너 일어나 해갖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그런 장면에서도 천사가 나타났고, 또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이 배가 이렇게 태풍을 만나가지고 폭풍을 만나서 거의 파선하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밤에 기운을 내라. 너안 죽는다. 이 사람들도 다안 죽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위태한 배에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계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탑승한 분이 한분더 계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배가 파선하려고 할 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들은 이 죄수들이 다 탈출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죄수를 지키는 지키던 이 군사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이 죄수들 다 죽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 죽이자. 그런데 뭐 거의 죽을 뻔했죠. 사실 그게 편하죠. 그게 편하.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하면 끝이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백부장을 이렇게 관리인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셔서 그래서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태한 상황에서도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목숨을 건지고 또 마침내는 그 주의 천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276명 모두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생명을 이제 건지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딱더 보고 마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시면 33절부터 보시죠.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들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열 나흘째니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들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주의 만찬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표현은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표현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막 폭풍 때문에 막 배에서 이게 막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막 그거 배를 어떻게 안정시키려고 사람들이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뭐 물도 뒤집어 쓰고 막 했겠죠. 머리털 하나도 안 떨어졌을까요? 우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 머리털 떨어지지 않나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정상인이 하루에 몇 개가 빠진다 그러죠? 뭐 한, 예? 70개? 100개? 뭐한 50에서 100개 정도 빠진다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건가요? 사도 바울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면 이때는 정말 머리털이 하나도 안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 대답하면 안 되는 거로. 예.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3장 27절. 네, 다니엘서 3장. 아까 천사 나타나는 장면에서 얘기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니엘의 그세 친구들이 맹렬히 불타는 그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고문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옳소이다 하매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7절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고문관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 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문자 그대로 불 냄새도 그들에게 근접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어떤 그 방어막을 불로부터 형성하셔서 이들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때 환란의 때에 이제 대환란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에 관한 말씀하시는 중에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희의 그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믿기로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언급하는 건데요. 여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아까 그세 친구의 경우에 하나님이 정말 문자 그대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지금 이렇게 배가 거의 파선 직전에 이렇게 이제 가고 사람들이 막 물을 뒤집어 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문자 그대로 머리털 하나도 정말 빠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어야 하겠느냐 할 때,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주실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사람이 상식적으로 쓰는 그런 언어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정말 적용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정말 다치지 않게 정말 철저하게 보호해 줄 거야 하는 그런 어떤 관용적 표현으로, 인간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 말고도 성경에 보면은, 좀,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정말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상식선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쓰는, 통용되는 그 언어로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시는 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은 조금 상식선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이 거짓이냐, 성경이 문자 그대로 100%안 맞으니까 거짓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성경이 무오류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까지를 이렇게 상식선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관용적인 말로 표현한 것까지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749장, 우리 찬송 한장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9장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 죄 용서 주시니 행복하네. 여기신 주의 사랑, 예수님 보혈 능력 있어 죄로 죽은 날 살렸네. 거룩한 삶으로 하신 예수님 그 피가 위대하네.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사도 바울 일행이 탄 이 배가 참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유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순풍을 만난 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또 맞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일어나고 또 태풍이 닥쳐서 우리가 위태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배에는 우리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타고 계시고, 또는 그 배 자체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배 자체가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안전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께 또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 지체들이 다 연약한 상태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기진하고 또 참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원하고, 그곳으로 인해서 그 지체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긴밀하게 더욱 바짝 붙어서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또 실족하고 또 넘어져서 또 이 시 또 몇 주간을 또 이제 보내는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속에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다시 또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